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문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대 레오 교황학자 기념일인 오늘은 목포 북교동 본당 이옥수 신부의 강론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근본주의와 파시즘의 공통점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곧 종교적 파시즘이고 파시즘은 곧 정치적 근본주의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공감을 느끼면서 오늘 복음 말씀 첫 부분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 관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구절이 미운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미국 대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뚤어진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자국의 지도자와 집행부에 의해 지난 8년 동안 자행된 착취와 폭력,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자국민인 미국인들은 과연 책임감을 느낄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다른 국가나 테러 집단이 그렇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종교적 파시즘과 정치적 근본주의의 전형적 모델인 부시 정권에 대한 상식적이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림자가 짙어갈수록 빛도 밝아지고 부시와 그의 신념에 의한 폐해가 컸던 만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신들에게 익숙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행동으로 이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던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을 너무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난 8년간 밟았던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종교적 파시즘에 젖어 있고 정치적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선택을 당당하게 함으로써 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태연합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독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 그리고 분노와 증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무작위로 표출합니다. 죄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편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 그늘에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왜곡된 신념에 젖어들어 가기도 하며 그 왜곡된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하고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남을 죄짓게 하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 관계 속에서의 부족함에 머물러 미움과 질투에 머무는 삶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죄악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을 추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뚤어진 신념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이웃들을 죄짓게 만들면서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그런 어이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독선과 아집이 정당화되어 강요되기도 하며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관습적인 방식을 올바른 것이라 가르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소아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 우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신념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포 북교동 본당 이옥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옥수 신부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1분기율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무류란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말로서 무류성은 그리스도교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르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고 교회를 신앙 고백과 생명의 일치 안에 보존케 합니다. 무류성은 한 성직자나 한 교황의 개인 생활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교회가 그리스도교권을 행사하면서 믿을 것과 행할 것,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에 대해 가르칠 때 그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기시나 성서 구절의 통달이 결코 아니며 교황이 교좌에서 교권의 공식 행사를 행할 때만 해당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서나 성전에서 직접 간접으로 계시된 진리의 명확한 의미를 무류권에 의해 가르칩니다. 1분 규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 출판사에서 펴낸 이 솔로몬 지음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멈추는 말, 솟구치는 잠시 말이 멎는 그 순간을 좋아한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목젖을 움켜쥐는 그 순간이 좋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준 최선의 것들이 감화시키는 시간. 더 말을 이으면 울컥하고 무엇인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좋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갑절 쌓인 것들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순간은 좋지만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들려보내던 것들. 두 손을 밀어내며 없는 형편에도 베풀 줄만 알던 가난한 손들. 세월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따금 잠시 멈춰버리는 시간 속에 나는 갈비뼈 안으로 넘어진다. 마음으로 진 빚은 세월로 갚는 거라던 주인 없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선가 연중 13주일의 화답송이죠. 베니떼 아우디떼 와서 들어라 라는 시편 33장 내용인데 오늘은 부산 여성 그레고리 합창단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예, 여성의 목소리였죠.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레고리오 성가 연중 제13주일의 화답송 베니떼 아우디떼 와서 들으라 라는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있는 입당송 작품으로 626번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곡이죠. 입당송인데 바로 레퀴엠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알렌 아우거와 스타스 오페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회에서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적 책임을 촉구하며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지난 8일 SNS 플랫폼 X에서 AI 개발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업계는 도덕적 식별력을 길러야 한다며 정의와 연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AI 개발자들의 기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레오 14세가 빌더스 AI 포럼 2025 참석자들에게 보낸 서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명과 일치하는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는 빌더스 AI 포럼 2025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AI 개발은 연구소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가톨릭 교육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자비로운 의료기술, 진리와 아름다움을 담은 창의적 콘텐츠 개발 등은 모두 복음 선포와 인간 발전을 위한 공동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AI 경쟁에 몰두하는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술 격차를 벌리기에 나섰고 OpenAI와 엔트로픽도 스타트업은 챗GPT와 클로드로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지난 5월 추기경단을 향한 첫 연설에서도 AI의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는 AI는 인간 존엄과 정의, 노동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교육검토국은 연례보고서에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진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현재 시스템의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제공된 지원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검토국이 관여한 우려 학교 168곳 중 지원을 받은 학교의 3분의 1만이 개선되었고 3분의 1은 오히려 악화, 나머지 3분의 1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핵심이므로 더 강력하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학교 지도자에게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개선을 보이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성과가 우수한 학교의 리더들이 부진 학교 리더들에게 집중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관리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고수의 개입이 더 많은 활력과 충실도를 가지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검토국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출석 및 학업 성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선 궤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35%가 아직 학습자 성공 및 복지 기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시스템의 기초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페스 파트너스의 경제 전문가 에드 맥나이트의 2023년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분석에 따르면 웨스트팩이 모든 대출 기간에 걸쳐 가장 자주 최저금리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은 54.5%의 기간 동안 공동 최저금리를 제시했으며 단독 최저는 19.3%였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만기 대출에서는 키위뱅크가 65%로 가장 자주 최저 또는 공동 최저였고 2년 만기에서는 웨스트팩이 72%로 공동 최저를 가장 자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맥나이트는 소비자들이 광고된 금리의 작은 차이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지적하며 광고 금리가 실제 은행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자율 자체보다 은행 상품의 구조적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ANZ과 TSB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10년 이자만 납부 상품을, BNZ은 이자 절약에 유리한 상계 계좌를 제공합니다. 메시대학교의 금융전문가 클레어 매튜스 역시 최저금리 은행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금리 외에 은행과의 전반적인 관계와 상품의 특징이 의사결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 구조를 찾기 위해 모기지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뉴질랜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2억 300만 달러 증가해 총 3,793억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팬데믹 당시의 대규모 증가 이후 가장 큰 성장폭이며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기간의 증가액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은 투자자들의 복귀입니다. 2022년 주택시장 침체와 LVR 한도 복원 후 주춤했던 투자자들의 대출 잔액 증가는 2023년 연간 3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첫 9개월 만에 52억 달러 증가해 98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주택대출의 연간 성장률은 5.7%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자자 대출은 연 7.1%로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대출 잔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레스다 시오다렌제시 모니터링한 주택 경매에서는 경매 물건 수와 낙찰률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총 466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는 지난 2주간의 485채 및 487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총 466채 중 200여 채가 현장 매매되어 43%의 전체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주의 44%와 그 전 주의 49%보다 약간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낙찰된 200여 채 중 69%가 평가 가격 이상의 가격에 팔렸는데 이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매장은 여전히 활발하며 구매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에 있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고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2025년 투자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자산 5,710억 달러, 부채 3,800억 달러였으나 2029년까지 부채가 33% 증가해 5,040억 달러에 달하고 자산 증가율을 앞질러 순자산은 10% 감소한 1,72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부채 증가는 투자 지출 및 운영 적자 자금 조달에 기인합니다. 사회 포트폴리오 내 자산은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상업 포트폴리오는 성과 기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금융 포트폴리오는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고는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자산관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및 장기계획의 일관성 확보, 저성장과 자산의 정기검토,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 보유로 인한 비용을 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본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을 포함합니다. 오클랜드 포인트 쉐발리에 지역 사회가 범죄와 절도 사건이 줄어들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 문제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현지 우럴스 슈퍼마켓은 4,500만 달러 규모의 전국 보안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새 보안 조치를 도입한 이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훈련된 보안요원 배치와 출입구 재설계,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절도와 폭언이 줄었고 경찰과 시의 정기 순찰도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2년 누수 문제로 폐쇄됐던 도서관이 임시로 다시 문을 연 것을 반기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던 공간이 돌아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지역 이사회 의장 마찌와스는 도서관 재개장과 함께 광장 주변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인들도 이전보다 한결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절도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신규주택 개발, 강화된 보안 조치가 포인트 쉐벌레 중심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호주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방벽 계획에 뉴질랜드가 참여할 경우 양국 모두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박사는 뉴질랜드가 이 방어체계에 연결함으로써 지역 방위를 강화하고 호주의 고스트 배트 드론 프로그램에 투자해 공군 전투 역량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1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해 개발 중인 고스트 배트 드론은 대당 약 1천만 달러로 방벽의 최전선을 담당하며 저가형 요격 드론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휘체계와 운영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드론 방벽이 중국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대비를 통한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도 드론 기술이 우선순위로 꼽히며 국방군은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가속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넷스타시오다렌즈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조금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를 무엇으로 가져왔냐면 그 악습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습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이 잡초라고 하는 땅에서 뭐 풀을 기르거나 나무를 기르거나 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약간 원수와 같은 존재일 텐데 이 잡초에 대한 것을 그것을 도구로 악습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 볼까 합니다. 이 악습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마태오복음서 13장 24절부터 그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성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악습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잡초 때문입니다. 학교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방학이라고 하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일상의 공간을 떠나서 좀 다른 곳에서 보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 밭이랑 그 앞에 마당이 그냥 흙바닥이라서 제가 머물던 곳이 그래서 그곳이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가까운 숲에서 온갖 벌레들이 다 날아와서 함께 지내게 되거든요. 모기도 많고 그리고 풀벌레들도 많고 또 벌레들이 많은 만큼 새들도 그걸 먹이로 먹으려고 함께 와서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연의 한마당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 비 때문에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면 비 때문에 잡초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더 훌쩍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예초기를 돌리고 뭐 손으로 뜯어내기도 하고 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또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끊이지 않는 잡초,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너무나 억세지는 잡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생활 안에 있는 제가 없애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저의 악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진 악습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악습을 좀 먼저 한정 짓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 악습을 뭐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적으로 범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중대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한 방향을 방해하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며 뭐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나의 나쁜 습관 또는 왜곡된 습관 또는 왜곡된 태도 이런 것을 악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와 함께 잡초에 빗대어서 악습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중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데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존재가 악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습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초하고 딱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없애려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나의 태도. 예를 들자면 반복되는 불친절함이라고 불친절함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아니면 인색함 아니면 시기나 질투, 열등감처럼 큰 잘못은 아니지만 큰 죄는 아니지만 끊어내기 어려운 반복되어서 삶에 깊이 뿌리 내려버린 그 잡초와 비슷한 악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악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잡초와 비슷한 악습이 뭐가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깊은 상황은 상대방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악습은 종종 잘하기 위해서 저의 욕심 때문에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곤 하는 그런 악습이 있습니다. 이런 악습이 분명 저를 좀 더 노력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저를 데려다 놓는 좋은 동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력이 가끔은 너무 뿌리 깊게 내린 잡초처럼 분명히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좌절하거나 또는 실망하게 만드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습을 볼 때마다 그냥 마주하고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기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일상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잡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잡초를 악습이라고 비교하고 바라보면 나의 행동과 마음이라고 하는 좋은 밭에, 땅 위에 우리들은 좋은 열매들만 맺기를 바라지만 이 잡초가, 악습이 잡초처럼 나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끔은 그 노력이 성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복되고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또는 강도가 더한 것이 온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어느새 자라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잡초를 뽑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악습은 잡초와 비슷하게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계속해서 뽑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다른 것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습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잡초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의 악습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적으로 악습과 잡초가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잡초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존재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디밭 사이에서도 다른 잡초를 골라낼 만큼 잡초를 많이 뽑아보신 분들은 그것을 쉽게 발견하시더라고요. 악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그 악습의 시선이 쏠려서 내가 열매 맺고자 하는 나의 덕성들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잡초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변으로 세력을 계속해서 넓힙니다. 질긴 생명력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의 틈만 주어지면 어느새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잡초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뭐 잡초를 바라보는 저의 성찰이기도 한데 그냥 이 잡초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거하고 나면 또다시 자라고 이것을 뽑고 나면 새로운 것이 또 자라는 것을 보면 모양만 달리하면서 계속 순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잡초의 또 다른 특성은 제가 기르고자 하는 열매를 방해합니다. 영양분을 빼앗고 때로는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매보다, 마음의 식물보다 먼저 커버려서 그늘을 드리워서 다른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뭐 그런 역할을 잡초는 합니다. 다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열매보다 먼저 해를 받고 비를 맞으면서 양분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잡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매보다 잡초에 더 많은 손과 품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열매들은 가만히 놔두면 바람과 물과 태양이 키워주고 농부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땅을 관리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잡초만 뽑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키우는 건 다른 작물인데 오히려 잡초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척박해진 땅에 영양분과 공기가 들어가게 해주고 물이 스며들게 해주는 귀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땅의 힘을 되찾아주는 존재라고 잡초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봅니다. 마침 그 마중 나오는 것처럼 풀이 자랄 수 없는 땅에 잡초가 먼저 털을 잡고 그 털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큰 식물들이 점차점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잡초가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질긴 생명력으로 그것들을 예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초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 악습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뽑아내는 잡초처럼 나의 악습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해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이 악습이라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중대한 죄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이 악습이 오히려 다른 맥락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잡초에 대한 성찰, 잡초를 도구로 우리가 가진 사소한 악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찰해볼까 해요. 마태오 복음서를 볼 텐데 먼저 그러면 마태오 복음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차례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유다교적인 배경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복음서였었습니다. 이 유다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다라는 말씀은 유다교인들이 마태오 복음서를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교에 익숙하고 유다교의 전통과 유다교의 전례, 예식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익숙한 이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전해받은 전승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관심사로 해석해낸 복음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요하게 쓰이던 상징들을 마태오 복음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주요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두 사도라고 하는 그 열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부족을 열두 개의 부족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느님 나라를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전하는데 마태오복음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유다교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할 때 항상 쓰이던 하늘에 대한 상징을 가져와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 신적인 현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상징들, 구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상징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고는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녹턴 그리고 마이클 호프의 빌러브드 들으시겠습니다. 네, 시크릿 가든의 녹턴 마이클 호프의 빌러브드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이어서 마태오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유다교의 전승, 유다교의 문화, 예식에 익숙하다고 말씀드린 마태오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오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좀 덜 강조되던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다인들의 관습으로 알려진 뭐 기도라던가 아니면 단식, 자선과 같은 뭐 그러한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습을 마태오복음서는 그 마태오복음서를 접하는 이들에게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교의 전승, 유다교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바로 이 마태오복음서가 탄생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또 마태오복음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율법에 대한 집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유능하고 기존에는 없던 권위를 가진 랍비처럼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을 묘사하고 서술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율법의 의미, 원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꽤나 길게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서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고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우리들이 좀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하고 살짝 다르죠.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들은 것처럼 이 가라지의 비유는 다름 아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말론적 전망, 종말론적 목적을 가진 성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지금은 가려져 계시고 어렴풋하게 알던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에서 발명해낸 어떤 믿음은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며 발견해내고 또 그러한 발견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신학적으로 반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준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무서운 생각, 아 세상이 끝날 거야. 요즘에 유튜브만 얼핏 보더라도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다 보니 온갖 우리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맞기는 하죠.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경계해야 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두려움을 소비시키는 그러한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종말론이기도 하지만 희망론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또 더 확장시켜서 전체 세계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맞이할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이 세상의 원 의미가 씨앗을 품은 땅처럼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마지막에 드러날 그 의미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석돼야 된다라고 이 종말론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정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언가 좋은 것을 기다리는 이의 태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뭐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 종말론을 대하는 종말론을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발 디디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의 발로 뭐 길을 걸어가며 그것들을 즐기고 성실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살아내지만 이 길 위가 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라고 믿고 결국에 내가 가 닿을 목적지를 그리워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우리 신앙인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의미하고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바라게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뭐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고 희망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맥락 안에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뭐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찰을 도와드리기 위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식물이 무엇일까라고 이 성서에 나오는 식물이 무엇일까라고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한창 자라날 때에는 보리나 밀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이 이스라엘에서 그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는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해서 이러한 독보리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 먹게 되면 굉장히 뭐 속이 아프고 먹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뜯어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비유적인 그리고 비유의 목적을 위한 좀 상상이 있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농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라지는 다 뜯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비유의 말씀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유에서 수확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독보리라고 하는 그 식물을 따로 걷어내는 것은 뭐 아주 합리적인 풍습, 농사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즘처럼 기계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농약을 치지 않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제초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대에 밀과 보리를 재배할 때 할 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특히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확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면 완전히 자라고 나면 모습이 완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별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맞는 농사법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농사에 익숙한 농부라고 하면 농사의 초보가 아닌 이상에야 눈여겨보면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잡초의 특성상 한데 어우러져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한창 보리나 밀이 자라나는 중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생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구분해서 잘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의 비유의 원래 목적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음직한 농사법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급하지 마라. 종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고 작물을 키우시고 거두는 사람인 그 땅의 주인인 농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만연한 수많은 악과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들을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어떤 종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이 드러날 때에 그때의 원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맥락으로 이 가라지의 비유가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첫 시작이 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나쁜 것, 좋은 것을 나누어서 함부로 섣부르게 당장 급하게 성과를 내야 되니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들이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좋은 보리나 밀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은 것이 담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천천히 그것들이 거두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인내의 태도, 기다림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 비유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게 세상의 악함과 나쁜 것들을 뽑아내지 않는 것, 그것들의 조바심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것이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신앙인인 우리들은 세상에 만연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엿보게 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배경에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악습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고 권고를 해 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함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와 비슷한 그 악습들을 대할 때 잡초와 똑같은 악습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에 뽑아내고 싶고 뿌리까지 도려내서 이것들을 없앤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싶거든요. 뭐 이러한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께서 작은 새가 날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굵은 밧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이라도 그 발에 그 붙들려 있으면 그 새는 날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그 사소하디 사소한 그 악습도 당장에 없애야 된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라는 지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잡초의 비유로 보아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잡초를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니 그냥 놔둬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얻게 되는 열매가 점점 줄어들어서 잡초를 열매로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잡초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악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가라지를 걷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니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방관해라 포기하라 라는 말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거든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태도, 인내의 태도, 그리고 떨어짐의 태도를 바로 잡초와 같은 우리의 악습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평화방송 CPBC 그 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은 거 해주셔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워낙 선곡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의 악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악습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를 풍요롭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세상까지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 내가 만나는 낯선 이들에게 친절함으로 나의 좋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고유한 좋은 것들은 악습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들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뭐 시기심 아니면 가끔은 열등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저의 악습들은 제 자신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또는 제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저를 움직여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이 잘 관리되고 잘 제어되기만 한다면 저의 고유함, 나다움을 만들어주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나의 악습들이 악습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할 때 없애고 싶어서 바라보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완전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러한 악습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악습들을 대할 때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는 급하고 성급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다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나의 힘, 그러한 관점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 나의 악습은 모습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좀 떨어지고 내 자신의 악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의 작용과 원인들을 관조하여 성찰하게 되면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잃게 되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초에 빗대어서 우리의 악습을 성찰하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냥 잡초를 내버려 두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또 강조합니다. 잡초가 그 자리에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악습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그러니 막 살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부족함, 내가 없애고 싶어하는 나의 무언가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는 특정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안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과 맞닿은 나의 악습은 그 뒤집어 보면 그것이 사랑이고 상대방을 보살펴주는 사랑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뒤집어져서 악습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지배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잡초를 대하듯이 우리의 악습을 대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자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라지의 비유의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덜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느님께서 거두실 거거든요. 우리는 하느님께 가잖아요. 하느님께서 거두실 것이고 그것을 전전긍긍해봐야 나의 좋은 점마저도 그것에 힘을 쏟아서 그것에 열심히 매진해야 될 나의 힘마저도 빼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잡초들 사이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급한 태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쓰는 태도도 우리의 악습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태도도 사실은 악습을 없애지는 못해요. 하지만 악습의 힘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잡초가 점점 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나에 대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 대해서 좀 자비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자비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의 집주인이 태한 태도,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한 그 태도가 우리들이 내 자신의 악습, 그리고 다른 이의 악습을, 다른 이의 잡초, 가라지를 볼 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악습과 뭐 죄가 좋다 그러니 포기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쓸 관심과 힘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좀 더 쏟아보자. 하느님께서 우리의 잡초를 언젠가 마주할 때 아니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뽑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으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의 방송을 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41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느니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 원수들이 저에게 몹쓸 말을 합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그 이름이 사라질까? 찾아와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못된 것을 모아서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저를 거슬러 수군대며 저에게 해로운 일을 꾸밉니다. 불운한 일이 그를 덮쳐 드러놓은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려라 합니다. 제가 믿어온 친한 부원마저, 제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일으키소서. 제가 그들에게 안갚음하오리다. 제 원수가 저를 두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저를 좋아하심을 제가 알게 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운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42편 지휘자에게 마스킬, 코라의 자손들. 암사슴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영광스러우신 분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이 축제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던 일들을 되새기며 저의 영혼이 북받쳐 오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제 영혼이 안에서 녹아내리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차르 산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모두 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내 반석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적들이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일 제게 빈정대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땅에서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회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A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교육검토국이 출석 학업 성취가 부진한 학교에 대해 더 나은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투자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며 저소득층 지원금 집행을 둘러싸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 산업에 윤리적인 책임을 촉구하며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지난 8일 SNS 플랫폼 X에서 AI 개발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업계는 도덕적 식별력을 길러야 한다며 정의와 연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AI 개발자들의 기본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레오 14세가 빌더스 AI 포럼 2025 참석자들에게 보낸 서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명과 일치하는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는 빌더스 AI 포럼 2025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AI 개발은 연구소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가톨릭 교육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자비로운 의료기술, 진리와 아름다움을 담은 창의적 콘텐츠 개발 등은 모두 복음 선포와 인간 발전을 위한 공동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AI 경쟁에 몰두하는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 격차 벌리기에 나섰고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스타트업은 챗GPT와 클로드로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지난 5월 추기경단을 향한 첫 연설에서도 AI의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는 AI는 인간 존엄과 정의, 노동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교육검토국은 연례보고서에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진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현재 시스템에서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제공된 지원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검토국이 관여한 우려학교 168곳 중 지원을 받은 학교의 3분의 1만이 개선되었고 3분의 1은 오히려 악화됐고 나머지 3분의 1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핵심이므로 더 강력하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학교 지도자에게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검토국은 개선을 보이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성과가 우수한 학교의 리더들이 부진 학교 리더들에게 집중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관리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고수의 개입이 더 많은 활력과 충실도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검토국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출석 및 학업 성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선 궤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35%가 아직 학습자 성공 및 복지 기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시스템의 기초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페스 파트너스의 경제 전문가 에드 맥나이트의 2023년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분석에 따르면 웨스트백이 모든 대출 기간에 걸쳐 가장 자주 최저 금리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은 54.5%의 기간 동안 공동 최저 금리를 제시했으며 단독 최저는 19.3%였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만기 대출에서는 키위뱅크가 65%로 가장 자주 최저 또는 공동 최저였고 2년 만기에서는 웨스트팩이 72%로 공동 최저를 가장 자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맥나이트는 소비자들이 광고된 금리의 작은 차이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지적하며 광고 금리가 실제 은행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자율 자체보다 은행 상품의 구조적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ANZ과 TSB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10년 이자 납부 상품을, BNZ은 이자 절약에 유리한 상계 계좌를 제공합니다. 메시대학교의 금융전문가 클레어 매티스 역시 최저금리은행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금리 외에 은행과의 전반적인 관계와 상품의 특징이 의사결정에 더 중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 구조를 찾기 위해 모기지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뉴질랜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2억 300만 달러 증가해 총 3,793억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팬데믹 당시의 대규모 증가 이후 가장 큰 성장폭이며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기간의 증가액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성장의 주요 동력은 투자자들의 복귀입니다. 2022년 주택시장 침체와 LVR 한도 복원 후 주춤했던 투자자들의 대출 잔액 증가는 2023년 연간 3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첫 9개월 만에 52억 달러가 증가해 98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주택 대출의 연간 성장률은 5.7%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자자 대출은 연 7.1%로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대출 잔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재무부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2025년 투자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자산 5,710억 달러, 부채 3,800억 달러였으나 2029년까지 부채가 33% 증가해 5,040억 달러에 달하고 자산 증가율을 앞질러 순자산은 10% 감소한 1,72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부채 증가는 투자 지출 및 운영 적자 자금 조달에 기인합니다. 사회 포트폴리오 내 자산은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상업 포트폴리오는 성과 기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금융 포트폴리오는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자산 관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및 장기 계획의 일관성 확보, 저성장과 자산의 정기 검토,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 보유로 인한 비용을 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본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레스다 시오다렌제시 모니터링한 주택 경매에서는 경매 물건 수와 낙찰률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총 466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는 지난 2주간의 485채 및 487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466채 중 200여 채가 현장 매매되어 43%의 전체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주의 44%와 그 전주의 49%보다 약간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낙찰된 200여 채 중 69%가 평가 가격 이상의 가격에 팔렸는데 이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매장은 여전히 활발하며 구매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에 있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파리 협정에 따른 첫 국제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기후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탄소 배출권 구매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감축 노력이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8,400만 톤의 배출 격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행동변호사단의 제시카 팔라리트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정부는 해외 감축 비용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현 연립정부는 관련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국내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 크리스티나 후드 박사는 일본과 스위스 등과 달리 뉴질랜드가 구체적인 해외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제적 신뢰 저하와 법적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급증하는 메탄페타민, 일명 메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메스 소비량은 두 배로 늘어나 약 1.5톤에 달했으며 세관의 압수량도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국제 범죄 조직들이 값싼 메스를 뉴질랜드로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경찰과 세관, 중독치료기관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여러 장관에게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 대책은 경찰의 디지털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하며 중독치료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군과 정보기관인 뉴질랜드 국방군과 통신보안국을 투입해 태평양 지역에서 마약 밀수선을 추적 차단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조직 범죄 척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메스를 삶을 파괴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사회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클랜드 포인트 셰벌리의 지역 사회가 범죄와 절도 사건이 줄어들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 문제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현지 우럴스 슈퍼마켓은 4,500만 달러 규모의 전국 보안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새 보안 조치를 도입한 이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훈련된 보안요원 배치와 출입구 재설계,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절도와 폭언이 줄었고 경찰과 시의 정기 순찰도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2년 누수 문제로 폐쇄됐던 도서관이 임시로 다시 문을 연 것을 반기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됐던 공간이 돌아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지역 이사회 의장 마치 와스는 도서관 재개장과 함께 광장 주변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인들도 이전보다 한결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절도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신규주택 개발, 강화된 보안 조치가 포인트 셰벌리의 중심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호주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방병 계획에 뉴질랜드가 참여할 경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빗 박사는 뉴질랜드가 이 방어체계에 연결함으로써 지역 방위를 강화하고 호주의 고스트베트 드론 프로그램에 투자해 공군 전투 역량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1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해 개발 중인 고스트베트 드론은 대당 약 1천만 달러로 방벽의 최전선을 담당하며 저가형 요격 드론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데이빗 박사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휘체계와 운영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드론 방벽이 중국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대비를 통한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도 드론 기술이 우선순위로 꼽히며 국방군은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가속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면서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즉 SNAP 지원금 집행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바닥나자 농무부는 11월분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고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령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중단시키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충돌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이미 수혜자 계좌에 지원금을 충전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결제라며 주정부의 자금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70만 명이 한 달치 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 결제 거부, 주정부의 소송 등 2차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속에 의회는 여전히 임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 중입니다. 공화당은 정부 조기 재가동을,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이와테현 동쪽 해상에서 9일 오후 5시 3분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이와테현 해안에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진앙은 모리오카시 동쪽 약 204km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모리오카시와 미야기현 등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전등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입니다. 기상청은 최고 1m의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며 일부 해안 지역 6천여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오후 나토항과 구지항에서 약 20cm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규모 6.3, 5.6의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오나가와 원전에는 이상이 없고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도호쿠 신칸센 운행이 중단됐으나 곧 재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분간 추가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해 방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영국 공영방송 BBC의 사장과 보도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BBC는 어제 9일 사장 팀 데이비와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인 데보로 터너스가 사퇴를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BC는 작년 10월 트럼프 두 번째 기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미 의회 폭동이 일어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세 부분을 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짜집기해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BBC를 100% 가짜뉴스, 좌파 선전기계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자가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장손이자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의 장남인 조지 왕자는 지난 8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사한 영국과 영연방 군인을 추모하는 영국의 현충일 행사로 왕실의 중요한 연례 일정입니다. 조지 왕자는 이번이 첫 참석으로 지난 5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추모 행사 이후 두 번째 공식 추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조지 왕자와 왕세자비는 검은 의상에 붉은 양귀빛 꽃핀을 달았으며 이는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상징입니다. 한편 케이트 왕세자빈은 지난해 암투병 사실을 공개했으며 화학치료를 마치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북한 배우국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습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인권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 서비스 계정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 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악성 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니어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PC 미사용 시 전환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더불어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토프, 인터레스다시오다넷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0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0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2원 6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조금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하버뷰 파크 안내입니다. 지역공원관리팀과 함께 테아타투 반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공원을 무료 가이드 산책로에서 즐겨보십시오. 보호구역 내 해안 서식지의 독특한 동식물과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력과 이동성이 요구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있으며 하버뷰 파크 465 테아타트 로드 주차장에서 만납니다. 무비 먼데이 앳 라누이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누이 도서관에서 성인을 위한 무료 월간 영화 세션인 무비 월요일에 함께 하십시오. 매달 따뜻한 드라마와 감동적인 실화, 가벼운 코미디와 명작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무비 먼데이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차와 커피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시청은 무료입니다. 11월 10일, 12월 8일 월요일 라누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